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어제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위해 극비리의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국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한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시작했으며 회담 성공 이후 외부 사찰단 등의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발사쟁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알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안이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일본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뷰어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댄 엘웰 FAA 청장 대행은 어제 성명에서 검토 결과 해당 기종에서 어떤 시스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운항 중단을 명령할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 없지만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은 어제 EU 내 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금지하고 여객 항공사가 해당 기종을 회원국 상공으로 진입시키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언론은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사형 집행의 유예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산쿠엔틴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소가 즉각 폐쇄되지만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 내용과 수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형 제도는 사람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가 최근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2, 반대 391로 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 하원은 오늘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선박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UN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뒤에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made progress in Hanoi. Summits, and although we did not reach an agreement,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흐려지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칩니다.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은 15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UN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거래 정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관련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즉 66일 동안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이 기간 포착된 북한 선박은 지성 6호와 명류 1호, 안산 1호, 유평 5호, 삼정 2호, 남산 8호 등으로 이들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깃발 등을 달았던 타국 선박들과 맞닿은 상태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패널은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 사이 총 148차례 북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들의 이름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유류 탱크가 33%와 50% 그리고 90% 찼을 때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제유가 연간 5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치와 최대치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당시 미국의 계산법이 단편적이란 등의 이유로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유류 반입을 전면 차단하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등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대북 유류 반입량이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9월 이후 선박 간 환적 빈도가 증가하고 한 차례 573만 달러어치, 즉 5만 7천 배럴이 환적된 증거를 입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지난해 상한선을 넘겼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의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만 8,737kg의 석유 제품 중 4,039kg이 사용되지 않아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결의 2397호의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하에 놓이는지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란 설명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정제유 반출을 신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개 나라뿐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근 해역인 통킹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을 소개하는 한편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상태로 직접 석탄을 운반한 사례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포에서 석탄 2만 5,500톤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토호는 약 한 달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돼 억류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299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의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에너맥스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를 환적된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부록에 첨부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 고양시 소재 기업 에너맥스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함께 첨부된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만 6천 톤, 299만 달러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배송은 인도네시아 항구를 출발해 한국 포항에 하역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8년 4월 10일 이전까지 운송이 완료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에너맥스가 지난해 12월 자국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을 전문가 패널에 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관련된 움직임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2015년 12월부터 가동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한 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해당 원자로가 지난해 2월과 3월, 4월 중 며칠 동안 운영을 멈췄지만 이는 시설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10월 약 2개월간 원자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때 폐연료봉 인출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방사화학용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 27일과 5월 8일 사이 연기와 함께 석탄의 양이 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북한이 민간 공장과 비군사시설을 탄도미사일 조립과 발사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이 조립됐던 평성의 3월 16일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이 ICBM 기지를 북쪽 국경 인근에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개 유엔 회원국의 정보를 토대로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에 있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북한의 무기 전문가들이 시리아에 상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여권 정보 등도 기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온 전문가 패널은 2017년부터 중간 보고서를 추가해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반 행위가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요. 북한의 제재 위반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선박 간의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힙니다.
네.
석탄은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고요.
네.
정제유는 군 장비 운용과 산업 활동에 절대 필요한 전략 물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씨는 지난 15년간 해상 밀무역을 추적하는 일을 해왔지만 북한처럼 정교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자, 위원회가 주요 위반 사례로 지적한 행위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 판매, 사치품 밀수, 그리고 현금을 노린 전 세계 은행 해킹 등입니다.
네.
특히 금융체제상의 제재가 가장 집행이 허술하고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라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변에서의 핵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입니다.
네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위반 사례가 많고 적발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게 유엔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갈수록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위원회는 북한이 해상에서의 잦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달리 말하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 제한으로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전반적인 그 제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요?
이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판단은 분명치 않습니다.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있을 뿐 위반 행위가 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가령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적발하더라도 거래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네.
제재의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한 해 전보다 87%, 수입은 33%가 줄었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 전체 수출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가 북한의 대외 교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좀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드러나지 않게 제공하는 대북 지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북한의 장마당이 여전히 활발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만 해도 미국은 제재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네네.
특히 폼페오 장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히면서 그런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고요.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 연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북 추가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대북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6번이나 비핵화 약속을 직접 받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12일 지역 방송사인 KRIB 폭스 26 휴스턴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행동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다며 우리가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상대방에게 진지한 약속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더 밝은 미래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에 그것을 얻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은 긴 여정이자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처해왔던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낸 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적인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가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들을 포기하고 비핵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여섯 번이나 자신과 직접 대면해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는 비핵화를 달성해 나갈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목표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한국과 일본을 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도달하려는 합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했고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텍산 스탠다드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하노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진전을 이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며 계속 걸어나가다 보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KTRH 휴스턴 모닝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준비하지 않은 채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기를 원하고 그 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 국방부가 필요한 시점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협력해 조치를 취하고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전쟁 연습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WBAP 모닝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로 인해 북한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지난주 하노이에서 원했던 것만큼 멀리 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완화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분명히 전달한 것은 성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made progress in Hanoi at the summit, and although we did not reach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나열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많은 사안의 이견을 줄인 것도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추가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대북 제재는 국제적인 제재라며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se sanctions are the world sanctions and that they will be maintained until
팔라디노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무엇이 수반될지, 의미 있는 진전은 무엇이고 목표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 shared understanding.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돌린 정세현 전 한국통일부 장관의 비판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의 수석 협상가는 대통령이라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며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 경협의 제재 예외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그러나 다음 날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도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흘 뒤 캐틴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그해 1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 행위로 규정한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8개월 뒤인 지난해 8월 31일에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12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 비서실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볼튼 부좌관의 잇따른 언론 인터뷰가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볼튼 부좌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대표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president's decision to walk away from the Vietnam summit was an act of leadership. It's very hard.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걸어 나오기로 한 결정은 지도력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나 외교관에게 회담 결렬이나 실패 선언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국무부나 CIA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합의하고 사인하고 축하하고 싶어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싱가포르 공동성명 준수를 설득하기 위해 하노이에 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분적인 비핵화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는 합의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와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보좌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연락사무소 개소 또 종전선언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런 합의는 나쁜 합의라고 생각하십니까?
Kim was asking for a bad deal. I think what you proposed was a better possibility. Some partial commitments right now.
김 위원장은 나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부분 비핵화와 함께 연락사무소 개소, 종전선언 등을 요구했다면 괜찮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원했던 것은 상당 부분의 제재 완화였습니다. 충분한 비핵화 조치 없이 상당한 제재 완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볼튼 보좌관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른바 선비핵화 후보상을 들고 나와 회담이 결렬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요.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No, I don't think that's true. I think that's where the president is. That's where Secretary Pompeo is. I don't doubt that.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볼튼 보좌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 내에는 나쁜 합의라도 하길 바랐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서 실망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단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량 살상무기 문제는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논의됐으며 언제나 협상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볼튼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보다 더 자주 언론에 나와서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No, I think they both have spoken on behalf of the president. Bolton simply has been speaking recently. Pompeo has.
아닙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모두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볼튼 보좌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에겐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볼튼 보좌관의 최근 잦은 언론 출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방송에 나와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현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른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President's been taking a tough stand all along. And so has Pompeo. Bolton and Pompeo, they talk every morning. They're in complete alignment. They're good friends.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매일 소통하고 있으며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퍼뜨리려고 하는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re skeptical of Trump speaking to Kim in the first place. No expert thought Trump could convince Kim to stop testing nuclear.
저 역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대북협상 과정과 관련해 틀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독특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전문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릅니다.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려는 신호일까요?
Well, this report I understand i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don't know that it's been verified.
한국 정부에서 처음 제기했고 미국 일부 싱크탱크도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만 검증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도는 거의 매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바깥 세계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보도의 진위는 알 수는 없지만 볼튼 보좌관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확인할 때까지 추측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북 협상이 몇 주 내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I don't think that's necessarily true. I think the U.S. sent a message to North Korea on what it is prepared to accept.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또 다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양측이 사찰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루길 바라며 더 많은 실무 대화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절차든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에서 출발하길 희망합니다. 북한도 협상을 계속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비서실장으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영국부터 볼까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습니까?
네, 어제 12일 의회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찬성 242대, 반대 391표로 부결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예정일이 이달 29일인데요. 불과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국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메이 총리가 내놓은 게 수정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메이 총리가 처음 제출한 합의안은 무려 2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네. 영국 의정사상 그렇게 큰 표차로 부결된 경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은 메이 총리에게 새로운 대안, 즉 플랜 B를 제시하라고 주문했고요.
그렇죠.
그동안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새로운 협상에 돌입하면서 의원들 설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어제 승인 대표에서 이 수정안 역시 부결시킨 겁니다.
이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 그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메이 총리가 어제 표결 직후 의원들에게요,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브렉시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현재 시각으로 다음 날, 즉 수요일 1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의원들이 이 노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하면 또 다시 다음 날인 목요일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지에 대해 투표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영국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런 3단계 절차를 담은 정부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네. 영국의회가 며칠 사이에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표결 직후에 이번 합의안은 최선이며 사실상 유일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바로 전날까지도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네.
지금은 양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엄격한 국경 통제와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당초 합의문에는 이를 유예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 조항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새로운 수정안에는 안전장치를 무기한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영국 법무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영국이 배가 이 노딜 브렉시트는 통과시킬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될 경우 영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초 메이 총리도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더라도 예정일이 되면 유럽연합을 떠나겠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압력에 밀려서 한 발 후퇴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뭐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연계 동의를 하는 것도 뭐 중요한 거죠?
네, 27개 회원국 모두 만장일치로 연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도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유럽연합 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싶다면서
네.
새로운 추가 협상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협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브렉시트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결 부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브렉시트 결정을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러면 영국 안에서도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혼란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메이 총리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직후 의원들에게 유럽연합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면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후에 불신임 투표에서 17표 차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요. 메이 총리가 현재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에 지금 같은 기종의 항공기 운항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객 157명이 전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네.
현재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발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언론사마다 조금씩 발표가 다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해서 호주,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한 50개국에 달하고요.
네.
일부 운항을 중단한 나라는 11개 나라라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신문은 737 맥스 8을 보유한 항공사 중에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또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웨스트제트 이렇게 4개사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도 이 보잉 737 맥스 8을 보유한 항공사가 있죠.
예, 한국에서는 이스타 항공이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타 항공도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은요, 현재 전 세계 54개 항공사에서 약 350대를 운항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기종 여객기가 이륙 11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락한 에티오피아 여객기 블랙박스가 회수됐는데요. 에티오피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다른 나라로 보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지금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 댄 엘웰 연방항공청장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737 맥스 8 기종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성능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운항 중단을 지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웰 청장은 그러면서 만일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 조사 결과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조처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캐나다 교통부도요. 사고 기종 운항 중단은 시기상조라면서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승객들도 내가 탈 비행기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죠.
예, 일단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 등이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네.
이 아메리칸 항공 소속 승무원 노조도요. 탑승을 거부하는 승무원들이나 승객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로저 워커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은요.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 따른 항공 안전 점검을 위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3일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명령이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많은 언론이 12일 늦게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즉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행정명령은 약물조사 사형을 중단하고 산쿠엔틴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장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사형소들이 풀려나는 건 또 아닙니다.
뉴섬 주지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유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주지사 사무실 발표에 따르면은요, 뉴섬 주지사는 이 한 문명사회가 계획적이고 차별적인 사형 집행을 계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사형이 자신들의 견고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지난 중간선거 유세 기간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지난 2006년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78년 이래 90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3명만 처형됐고 한 100명은 자연사하거나 자살했습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 수감되는 사형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모두 737명인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뒤로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주 순입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이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한이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 임기인 2023년 1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아.
또 이 조처를 뒤집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돼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78년에 발효된 사형법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제도를 없애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이 사형을 없애자는 주민 발의안이 나왔는데요. 모두 근소한 차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뉴섬 주지사는 당시 두 발의안에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로 사형 집행을 앞당기라는 주민 발의안도 나왔는데요. 2016년이었는데요. 예. 그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예.
아까 이번 행정명령에 또 반대하는 주민 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는 2020년에 가야 이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주가 몇 개나 될까요?
예, 30개 주의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네.
미국 전역의 사형 수가 2,7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미국에서 25명이 처형됐는데요. 지난 1999년에는 98명이 처형됐습니다. 또 지난 1976년 이래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은 텍사스로 모두 560건이었습니다.
네네.
다음에 버지니아가 113건,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112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된 곳도 텍사스로 모두 13건이 집행됐습니다.
네. 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 집행 중단, 이 중요한 조치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권단체들 반기고 있고요. 사법단체 쪽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미국 지부는요,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웠다면서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지역 검사부 협회는 뉴섬 주지사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꼈다가 흐려집니다. 중강 강계 지역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8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었다가 흐려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12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상 3도.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김책 지역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어제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에 걸쳐 정제유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적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위해 극비리의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국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한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기 시작했으며 회담이 성공할 경우 외부 사찰단의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유럽연합 EU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안이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일본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댄 엘웰 FAA 청장 대행은 어제 성명에서 검토 결과 해당 기종에서 어떤 시스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운항 중단을 명령할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엘웰 대행은 어떤 외국 민간 당국도 운항 중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현재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 없지만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사용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언론은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사용 집행에 유예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용 제도는 사람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복용 중인 사용수는 현재 737명입니다. 영국 의회가 최근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2, 반대 39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 하원은 오늘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